다음은요, 아까 우리가 이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렇다면 문화도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이 과연 똑같은 그 문화를 갖다가 국민이 정신을 가질 수 있는가는 바로 어느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조작을 해버리면 조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국민의 정신과 마음을, 국가 안보를 지켜준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정, 여기 하야 부분을 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3.15 부정선거를 치러가지고 하야했던 독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1960년 3월 15일은요, 제4대 바로 정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후보로 자유당의 이승만이 나오고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 나왔고요.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씨가 나오고 부통령 후보로 장면 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조병옥 선생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수술을 받다가 바로 선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거는 대통령으로서는 하나만한 싸움이에요. 신익희도 3선 대통령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갔을 때 그분도 급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국가 지도라서 나올 사람이 그때는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특별히 바로 이규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다지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장면하고 그 전에 한번 경선을 치러서 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과 발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갖다가 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결과 이 사람은 이겼어요. 그래서 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죠. 이게 부정선거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바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4월 12일 대통령직 사임을 밝힙니다. 공무원 사무국장 신부원 기록에 의하면, 이승만은 3.15 선거 한 달이 되도록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몰랐겠냐면, 바로 그 주변이 사람들이 정보를 차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한번 들어봤던 얘기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에 인해 장막 속에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시국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 시국 소란하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4월 12일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어봤는가? 그랬더니 국무위원 중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그렇다면 지금 국가의 모든 혼란을 빨리 시급하고 국가를 안정되게 하려면은 내가 사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것이 4월 12일이기 때문에 4.19가 생기기 7일 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4.19가 이제 학생들의 봉기로 이제 생겼고 이제 깡패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폭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서울대병원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하야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오히려 칭찬했어요. 불의를 보고 바로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치하를 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 총 맞은 학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이 늙은 내가 맞아야 할 총을 너희들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말로 장하다. 불의를 보고 항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내가 이제 너희가 있으니까 떠나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함께 안고 울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에 눈먼 사람은 결코 아니죠. 그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7일 대통령직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화장으로 은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기붕의 신보로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내무장관은 최인규라는 사람인데 사형을 당했고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은 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4.19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일어난 군중들로 인해서 이 사람도 결국은 일가족이 모두 다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하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야를 60년 4월 26일에 바로 이제 하야 성명 이후에 바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의 관제차까지 거부하시고 자신이 걸어서 이화당에 가고자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 부인이 만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제차에 탔지만 일단은 자신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제탑의 깃발도 이제 본인이 딱 접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아닐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누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가 85세 노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는 사실 자신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뭔가 줘서 얻을 수 있는 카드였어요. 이강석은 이기붕의 아들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보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통령을 승계를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부통령이 승계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이제 있었겠죠. 근데 이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다 자살을 해버렸고 국가가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분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이화장에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와이에 한 2, 3주 요양 좀 갔다 오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을 간 게 아니고요. 요양을 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 정부들이 입국을 거부해서 입국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중재인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 사죄문을 발표하지 않고서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미 건강이 나빠졌고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하야로서 끝났기 때문에 다른 죄는 없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었고 가족들이 이제 양아들과 프란체스카가 거짓말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입국할수록 했지만 입국할 수 있는 이제 하와이를 떠날 수 있는 그날에 영사관을 보내서 정부가 또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의 필생 소원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내 고국에 가서 내 뼈를 묻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 요구가 그 간절한 그 노인의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중풍과 뇌출혈로 이분이 결국은 5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국가 돈을 횡령했다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이화장을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분들은 하야 이후에 집에 연료도 없었고 먹을 식사도 없었습니다. 그 내신인이라든가 바로 경호원들이 이화장에 있는 그 화초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간신히 쌀을 구해왔고 그 다음에 연료를 얻어서 자신들이 팔아서 해서 그분들이 생계가 유지되도록 했고 이 하와이에서도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포들이 다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미국 정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조금씩 조금씩 돈을 보내줘서 그분들이 간신히 생계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입국 거부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한국에 못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몸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마우날라니 요양원에 있는 원장이 이 이승만 박사님을 무료로 요양원에 계시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요양원에 계시면서 이제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고 죽어서야 고국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 뭐 인산인해를 이룬 이 장례식장에 보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당한 것이지 국민들에게 존경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하야됐을 때도 국민들이 무릎 꿇고 울을 정도로 그분이 그때는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다 죽으면 그 진실을 누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승만 박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더 이상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 국가 지도자가 있다면 국민이 자신이 해야 할 책무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건너뛰겠습니다. 일단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그 외국에 있는 학자들 그 자료들을 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못했고 그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6.25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라고 해요. 미군이 대한민국에 와서 지켜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까지 갈 수밖에 없던 것은 나라를 지켜주고자 했던 의지들을 이 미군들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이 미국의 헌법을 알기 때문에 미군을 내려다가 호통을 쳤어요. 이 나라가 분된다는 것이 우리 때문이냐? 너희 때문이다. 내가 무기를 달라고 그렇게 해도 주지 않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고니까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하면서 호통을 쳤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후퇴할 사람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들도 리즈위 장군도 제가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가 지도자 국민이 있었을 때 그 나라가 지켜지지 비겁하게 늘 물러쓰고 양보하면 그 나라는 결코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바로 6.25 전쟁에서 알 수 있죠. 특별히 그 세종 연구소 개건 연구위원이었던 그 김충남 박사는 이승만 박사는 건국 호국 형대 국가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를 닦은 대통령으로 재평가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가 이룬 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는 모두 다 거시적으로 재평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세종대왕의 버금갈 이상으로 국가의 모든 깃들을 닦은 대통령이다라고 재평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 학자는 오늘의 한국은 5000년 역사에 익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성취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국가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는 6종 중 교학사를 제외하고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무시하고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술로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님은 이 좌쪽이 자꾸 이승만의 과를 갖고 그를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승만의 과는 사실 따져보면 5% 정도다. 95%는 완전히 공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아까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립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한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국민과 함께 건국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6.25에서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서 지금까지 발전시킨 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좌쪽에서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진 이 역사를 갖다가 계속 무너뜨려 왔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의 현 주소는 좌편향 상한이 이제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문화전쟁이라고 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화의 핵심은 종교와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인간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이란 틀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화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프레임 지어지면 그 문화 속에서 살는 것이 그냥 정당하다, 옳은 것이다 라고 사는 거죠.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의 정신이 옳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겠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신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조작된 사회, 작업된 사회, 그는 그들이 작업한 인물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겠죠. 현재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종북좌파, 주체사상 이들과 문화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역사를 날조해가지고요, 그것을 숙주로 삼아서 그들의 문화지평을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그 범위가 얼만큼 문화지형이 넓혀졌냐면 대한민국이 그 정신이 삼켜질 정도까지 위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지 오웰은요, 예,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좌익들은 굉장히 이런 그 선전선동 문화정치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학은 좌익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과제가 뭘까요? 문화죠. 문화. 문화. 근데 이제 문화적인 접촉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상물을 통해서 젊은 세대와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오늘날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시켜주는 최첨단 문화, 가장 일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강력한 전파력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나라를 잘 지키려면 지켜야 되는데 진리로 그게 아니라 이 거기를 동조돼가지고 매료돼서 거기에 그 주는 스피릿가 옳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거짓말 선동으로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병들게 해가지고 바로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완전히 패망하게 하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독일인들이 그들을 죽이는데도 협조하게끔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히틀러는 그렇게 권력을 쉽게 장악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바로 그가 전쟁을 쉽게 이렇게 바로 확장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예수를 정치 도구가 해서 또 예수를 정치를 이제 미약화하고 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저기한 게 단순한 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에 매료돼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치 시대에 이 바로 이 괴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독일의 문화 역사 그 다음에 예수를 다 변조하고 왜곡시켜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나치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전부이고 게르만 민족주의가 최고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확대해서 바로 전 세계를 게르만 민족이 바로 지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어요.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자, 그게 옳은 것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나치의 선정선동술 이 부분을 바로 좌파는 그대로 복제해서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그죠? 그때 우리는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되죠. 좌파의 문화장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스트레스 풀 때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정신으로 보면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의 숨은 자유코드 이 영화들 거의 천만 관객들이 넘게 돌파했던 그런 관객몰이가 잘 됐던 그런 영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매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 영화를 보면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6.25를 겪으면서 북한은 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친구야, 그리고 애인이야. 근데 이 국가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사랑을 계속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미학적 포장, 감성팔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좌파는 이미 오래전부터 좌파의 대표자들을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넓혀서 점점 더 성역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파의 영웅에 대해서는 거의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혐오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백년 전쟁이에요. 백년 전쟁 보신 분 있을 수,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건 거의 악마의 편집.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날조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다? 이승만은 독재자다 라고 여길 것이고 그 사람은 악의 화신이다 라고 여길 것이에요. 반면에 이쪽 아래에 있는 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민족의 애국자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심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좌파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에 사이비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변호인 같은 영화도 우리가 이미 보신 분도 있는데 정말 재미있고 잘 만들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요? 인권을 탄압하는 바로 국가에 대해 변호하는 노무현. 이 사람은 국민 변호인으로서 너무나 멋있게 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자, 뭐 택시 운전사는 이제 광주 사태 그 배경이고 영화 판도라 같은 경우는 바로 사상 초유의 원전 사고 재난 영화죠. 자, 그래서 국가의 그 원전 여러분들 그 원전이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훨씬 다른 어떤 연료보다도 국가 국민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경제도 유익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한번 보고 원전을 정지시켰죠.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그죠? 결단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사업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더욱더 이제 전류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에너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죠? 문제는 이제 화력발전소를 이제 가동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영적 기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이 정말 권리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교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좌파가 그들이 지금 뭐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치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화를 통치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반일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재벌 탄광의 한국인 강제 수용소 문제를 다룬 군함도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에게 이거 갖다가 일본에게 배산하도록 판결을 유도를 했고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지금과 같은 파탄이 되었고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것을 또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만들어서 여기 말하는 것으로 보이콧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하고 무지한 정말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이런 것을 선전술로 쓰고 있어요. 국민들이 단세포가 아니라면 이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은 본인의 뇌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김홍봉에 대한 대중 문화 작품을 만들어서 바로 항일 전투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항일 전투. 지금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하고 싸우고는 그런 시대입니까요? 아니죠. 그죠? 일본은 우리의 이웃 국가고요. 서로 돕지 않으면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김홍봉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948년 김구, 김규식과 함께 바로 38선을 넘어가지고 바로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다시는 남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쪽이 이제 이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반공의식이 투철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속가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난 거죠. 이 사람은 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냐면 김일성 정권 권력 서열 3위 그리고 6.25 남침 때 바로 남친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암살 같은 경우 밀정, 예, 잘생기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배우를 설정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김원봉 멋있지, 사랑스럽지, 그지? 김원봉 닮은 게 어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통성이 저쪽에 있어, 남쪽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심어주고 이 대한민국은 해체될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제 띄우는 거죠. 자, 심지어 이제 이제 밀정하고 앞에 있는 그 영화 두 개가 히트가 치니까 이제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드라마 이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상물로 내보냈습니다. 자, 이 영상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반정부, 그 반대한민국적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동조자 또는 좌익선봉에서 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은 1919년 6월 6일, 올해죠.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바로 64회 현충일 추모식에서 역사를 날조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약산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서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서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이 장꼬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뒤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해서 국민의 사상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북한의 사람, 정신이 같으면 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영화 드라마를 선전수단으로 해서 김원봉을 위하여서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지금은 지식인이 존경스럽지 않죠? 그쵸? 근데 진짜 지식인은 어때야 될까? 이 촘스키 교수님은 좌파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좌파예요. 그래서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말을 세상에 알려야 하며 정부의 명분과 동기 이면에 감춰진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으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런 바로 좌파가 대한민국에는 있나요? 없죠. 그죠? 이런 진보 좌파가 없어요. 한국에는 어떤 좌파가 있냐면 수구 좌파들이 있는 거예요. 수구 좌파. 그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놓고 이런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세가 되면 아 그런가 보다 그게 넘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바로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톡착 외구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고 KBS 공영방송에서 이런 거를 내보내고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공영방송이라는 게 국민의 세금 내고 그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KBS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 그것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이승만 죽이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까지 했고 바로 북한의 모든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보수가 문화를 가져야 돼요.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똑똑한 게 아니죠. 그죠?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의 똑똑함을 인정해줘야지만이 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이끌어줬을 때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바로 옳은 일을 해서 옳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가 지금까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수 영화, 바로 국제시장, 그 다음에 연평해전,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수는 이것밖에 없는데, 바로 좌파는 지금도까지 몇백 개의 영화를 재상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면 그런 영화들이 항일이라는 것에 포함이 돼가지고, 자꾸 일본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저쪽 중공, 그죠? 중국을 조금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좀 친화적으로 생각하게끔, 우리가 이게 유도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잘못된 것은 보수가한테 잘못이 있죠.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니다. 이제 오늘 강연에 이제 마침표를 이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필력, 병력, 필위, 정의, 용지, 즉 무, 적, 가외 해서 보니까 여기 뒤에 우남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많이 봤는데 굉장한 명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초설에서 이제 금방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행서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근데 일단은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언론과 군대가 반드시 이 정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바로 두려워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언론의 힘, 군대의 힘이 정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우리가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과 방송, 한국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누가 싸워야 되냐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이 싸워야 됩니다. 진짜 보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홀로코스트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역사로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역사적 사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이 나치가 바로 고개를 숙이고 바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한 것은 이 인류에게 심어준 것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바로 홀로코스트 수용소에 적혀있던 말이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 건국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굶고 돈을 아껴서 바로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나라를 일구었는데 우리가 그 이룬 그 역사적 과정, 그죠? 나라의 건국과 유교에서 나라를 지켜낸 그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역사로 돌아가서 불행한 시대를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할 건 뭐냐? 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켜낼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보수의 가치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보수의 한국의 보수를 심고 그리고 그 보수를 이만큼 성장시켰던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그분을 더 이상 매도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했던 그 가치를 더 이상 짓밟지 못하도록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것이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런 우파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보다는 상징이 참 중요해요.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그 상징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우리는 분명히 퇴색시키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독립과 건국과 6.25에서 나라를 지켜낸 바로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을 바로 영화로 해서 남겨둬야지만이 우리 후손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민의식이 형성이 돼서 이 일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